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끝부분, 그러니까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부록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구조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다윗이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그 주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부록의 겉부분을 싸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가는 대적이었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로 상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차례 치렀는데 그 치르면서 싸웠던 그 용사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전적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 영적 전쟁에는 누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모두가 싸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장수들과 부하들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부록 두 번째 구조에서 이제 그 이름과 전적들을 쭉 열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심부입니다. 부록의 중심부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고백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합쳐서 총칭적인 언어로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모든 곤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 덕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유의 이 표현은 매우 단순하고 쉽죠. 한 단어입니다. 낱말 하나이지만 이것은 삶의 체험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이 낱말의 표현은 그 사람에게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체험이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다면 은유의 찬양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왜 그토록 대단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또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이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빼내셔서 구원하여 주셨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온 이후에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각종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루트를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이 찬양다워지려면 우리가 죄와 어둠의 세력에 빠졌던 그 상태가 얼마나 정말 파멸의 상태였는지, 어떤 곤경의 상태였는지를 직시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구원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 축복과 선함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찬양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개나 고백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드려질 때 찬양이란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꼭 멜로디가 붙어야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멜로디가 붙은 시절은 시기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대 오래전부터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의 찬양이라는 것은 멜로디가 없는 그냥 음율에 따른, 그리고 이제 각자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높낮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찬양이었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듬과 막 멜로디가 막 현란하고 뭐 몇 시간씩 연습해야 좀 따라 부를 수 있고 이런 그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할 수 있고, 또 그 따라하는 그 속에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더 짙게 누리고 하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런 그 감동의 세계와 느낌들을 우리가 재현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이제 찬양에 있어서 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의 중심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겠다라는 정신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는 구질구질한 생각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고시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정신과 나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 노랫말을 듣고 그리고 멜로디를 듣고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박수를 합니다. 박수를 왜 하시죠? 좋은 찬양 불러줘서 고마우니까요. 나를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성가대에게 보내는 감사의 박수입니까? 그런 식으로 박수를 하셨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죠. 성가대가 부른 찬양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죠.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사무엘하 22장, 23장 초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찬양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식이 없거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희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목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분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찬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서 정말 대단하고 이것은 경이롭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이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최고의 우선순위에다 놓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그 최고는 아니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어느 정도의 위대함은 인정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몇 가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뭐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뭐 찬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찬양할 때 당연히 잡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늘 깔려 있다면 그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만 유일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의식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찬양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찬양은 뭘? 그게 노래와 뭐가 다를까? 그냥 나에게 은혜 끼쳐주면 그거 찬양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찬양 아닌 찬양의 정의를 내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하신 분이다. 이 세상의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자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 찬양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찬양인데 이제 종종 하는 예배 찬송이 있죠. 복음성가 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분명히 찬양하는 사람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유일한 분이고 최고의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으로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있네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된다면 그 이상한 기쁨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또한 찬양은 그 진정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극단적으로 뭐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나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좀 이렇게 싫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죠. ambivalent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ambivalent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는 아는데 근데 왠지 부모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부모 앞으로 자꾸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벌써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나 그거 안다. 근데 내가 무엇하러 뭐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요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요 아닌 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형태는 그 정반대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 하나님 사랑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찬양이 되기가 힘들겠죠. 좀 날 좀 놔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 찬양은 없겠죠. 그런데 후자의 찬양, 후자의 경우라면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즐거움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듯이 하나님도 나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음성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에 먼저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에서가 아니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의 말 외에도, 이런 말을 꼭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지만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장차 우리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실 우리를 원한다라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 점점 더 파묻히고 그리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또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더욱더 깊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어느 단계에 가서 또 그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 낱말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즐거움과 기쁨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쌍방이 서로 사랑한다면 즐거움과 기쁨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리고 삶이 서로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나는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자꾸 다시 형성되어 가겠죠. 하나님을 향한 라이프 스타일이 새롭게 개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성숙이죠. 우리의 신자는 이 성숙과 성화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나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 때 나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지 라고 의식하고 행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습성이 배인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세계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좀 제가 다소 이 앞서 두 개에 대한 그 설명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좀 씨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으로서 깊고 안정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에게 즐거운 일과 또는 기쁜 그런 상황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하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상황이 닥쳐오기도 하죠.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은 사단의 세력이나 인간의 악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배워지고 그리고 고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욥의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는 참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의 가정이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악하고 끔찍한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결과예요. 악한 일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욥은 땅에 엎드려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 있으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인간이 제정신이고 정상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욥은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단이 행한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문제가 그것이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이 파멸되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욥은 인내했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 인내의 과정은 무척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자신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난데라는 그런 새로운 영적 현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욥은 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다다랐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거기서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분이 있죠.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를 쓴 분인데요. 그분이 이 욥의 축복을 무척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 독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권면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의 현실에는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사고로 다치거나 죽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이 있고 온갖 정신적인 고통이 다 따라옵니다. 사회와 나라 전체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인터넷 한 페이지만 딱 접어도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피부로 알 수 있죠. 이런 불행하고 부정적인 피해를 이 세상과 우리에게 입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피해와 고통을 입히는 자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푸념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가락이 향해지죠. 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고통으로 빠지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푸념을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적 섭리를 깨닫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애쓰고 그리고 또 투신해야 그것을 깨닫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푸념하고 불평하는 것을 일단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먼저 했을지라도 아, 내 자녀가 이런 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 선한 마음으로 깨닫는 날이 온다면 이런 말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그런 푸념을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불행의 어떤 지점에 처해 있다면 그 지점에 결코 버려둘 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훗날에 꼭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내하되 지혜와 품위를 가지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사단의 공략입니다. 또 인간의 죄가 불거져서 창출된 부정적인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었고 우리 인간의 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모두 다 그 탓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말이 붙여진 것인데요.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선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호전적인 당돌한 대들기보다는 이 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 안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결국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무한대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육감의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로 옮겨가게 하는 과정이고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삶 속에서 식지 않고 더욱 깊은 진심이 담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끓는 냄비에 그 뚜껑 있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뚜껑, 그런 뚜껑처럼 가벼운 찬양만이 드려질 뿐입니다. 찬양은 찬양인데요, 그런 가벼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러한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몇 년 전 찬양하는 마음과 나의 자세보다 하나님께 더 끌림도 없고 더 깊이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인적인 찬양에서의 차원이 회중 찬양으로 이 양상이 바뀔 때도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회중 찬양할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죠. 그 모습만 보고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서 가면을 쓰고 들어오시잖아요. 나는 평안하다. 내게는 어떤 일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녁 예배 때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윤석 집사님 찬양단 몇 명이 이렇게 나와서 할 때 어떤 땐 저 혼자 앉아있고 그 주에 찬양 맡은 우리 식구들 와서 이제 일찍 찬양 연습 끝내고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같이 찬양하는데요. 근데 누가 있건 없건 뭐 찬양은 하는 거니까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과연 그것이 회중 찬양일까 하는 그런 의아심은 저에게 들어옵니다. 좀 반성이 되십니까?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다 알 수 없는데 뭐 그 이유는 하여튼 뭐 다 다르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회까지 해서 여러 번 있습니다.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있습니다. 그 찬양이 단순히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테크니컬한 면에서 전문가 들여오고 그리고 거기에 애쓰고 우리 자금 투자하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몇천불어치의 찬양 기재를 사가지고 6년 반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훨씬 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분위기를 만들어주어도 안 할 사람은 정말 안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찬양 지도자가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뭐 받는 은혜 때문에 몇 명이 더 끌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식어버리게 마련이고요. 찬양의 의미를 모르면 찬양하는 자가 아무리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모임과는 관계없는 찬양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도 허구에 해당하는 찬양의 모임이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뛰어져서 3시간, 4시간 쳐서 서서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3시간 동안 앉기를 못합니다. 앉아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앉으면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면 일어서라 그러고 3시간 반 말씀도 1시간을 서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그런 찬양 모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찬양에 열광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오늘날 기성세대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회의스럽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열광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독과 묵상과 기도의 세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말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가 따라올 때 그것이 찬양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열광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 찬양 살았다 우리 찬양단 찬양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이 찬양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한 분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없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조물주 수준으로 전락하고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뭐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한 손 내밀어서 쑥 빼서 그리고 딱 꺼내놓고서는 탁 인사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도 같은 그런 능력의 존재라고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셔요.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복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분명히 진정으로 굴복한다면 복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분이 살아생전 모든 말씀과 그리고 또 모든 가르침 그리고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던 기적이나 이사들 그런 거룩한 희생과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입게 하셔서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알지 못하면 또 이분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르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참된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에 그냥 우리의 그 뭐 조물주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름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붙여서 노래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구세주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그리고 또 말씀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보면서 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씩 열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굉장히 귀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랬고 저랬고 또 뭐 저러하심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복잡한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고 쌓여져서 농축된 그래서 성류가 이렇게 탁 때가 되면 열리듯이 터지는 그런 수준에서의 한마디의 은유로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은유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열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호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들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체험과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찬양할 때는 그런 것이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세계 안으로 진실하게 초청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같으면 예수님은 마이클 조단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수준에서 하는 고백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뭐 반석 많지 않습니까? 뭐 그 반석 중에 하나라고? 그 다른 반석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밖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죠? 방패? 웬 방패?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게 절실한 찬양의 소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찬양을 이 한마디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다윗 자신을 대변하는 자신의 그 삶을 대변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 단순한 찬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곳곳으로 연결해주는 여러 개의 전봇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고 여기에 우리가 투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기가 힘듭니다. 또한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화되지도 않고 성숙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진실한 의미를 담은 찬양이다라는 것을 깊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영적인 발걸음을 더해가시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현란하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드리는 찬양보다도 우리의 삶의 체험과 그리고 깨달음과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쌓여진 그 한마디의 찬양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까지 저희들이 투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투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